뉴스를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26일 화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7살 어린이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까지 등장했더라고요. 아, 브이로그라는 건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성한 비디오 블로그를 말하는데요. 블로그에 일기를 쓰듯이 일반인이 자신의 소소한 생활상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요. 아마 평양에 사는 상류층 가정을 통해 북한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 것 같긴 했는데요. 귀여운 여자아이가 수준급 실력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부모님과 단란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랄지, 여성이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이나 모내기 하는 모습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담겨 있고요. 한국의 방송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방 세계를 향한 홍보 영상 같다고는 하는데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는 분위기의 영상이기도 하고 홍보 분위기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평양 시민의 모습이라도 잠깐 볼 수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모쪼록 그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북한 주민 여러분들을 더 다양하게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통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깊은 뉴스 코너에서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의 참색에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금에 대한 모든 것에 이어 기축통화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주신다네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이칠란드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이 관할 지역 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및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일반 명령은 지난 14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명령 이행에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표준 양식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에는 북한 혹은 북한에 기반을 둔 법인, 관련자와의 현행 사업관계 유무와 과거 거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방금융감독청 대변인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 불이행 기관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의료진 수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만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모잠비크의 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모잠비크 정부가 파악한 북한 의료진은 97명입니다. 모잠비크는 2015년 이후로 북한 인력을 고용한 바 없다면서도 의정서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의료진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잠비크는 불법적으로 의료활동을 벌인 북한 의사 한 명에 대해 지난해 송환 명령을 내리고 병원은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합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과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에 비유하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총리가 코로나19 봉쇄령을 지키다가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덜란드 총리실은 마르크 뤼테 총리가 요양원 방문을 제한한 봉쇄 조치 때문에 96세 모친이 지난 13일 숨을 거둘 때 곁에 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뤼테 총리의 사연은 영국 총리 최측근의 자택격리 위반 파문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수석 보좌관인 도미니 커밍스는 지난 3월 자신과 부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부모의 거처까지 400km 여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고위관리로서 자질 미달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현지 시간 25일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하루 동안 모스크바를 포함해 전국에서 8,94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며 누적 확진자는 35만 3,4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동안 92명이 추가되면서 3,6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현재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이 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홍콩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전날 인터넷 소통망 계정에 중국 전국인민대회가 홍콩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안법 제정에 나섰다며 민주진영의 모든 동지들이 홍콩 시민들과 함께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핵심 가치가 심각하게 잠식되고 50년 불변 고도의 자치라는 약속도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대만은 더욱 적극적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위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달 초 함경남도 함흥에서 네. 전기선이 도난돼 철도 운행이 사흘간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네, 전기선이요.
예, 함경남도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요. 이달 1일 밤 11시경에 3300볼트의 철도 전기선 60m를 잘라가는 도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흘간 철도 수송 운행이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전기선을 잘라가다니 그로 인한 피해가 혹시 알려진 게 있을까요?
네, 함흥에는요. 네. 룡성 기계 공장이나 흥남 비료 공장, 또 흥남 제약 공장 같이 북한의 주요 중화학 공업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표적 공업 요충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평소에도 대규모 물자 수송이 철도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철도 운행이 4일이나 중단이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전기선을 잘라갔는지 궁금해지는데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나요?
네, 북한 당국은 사건 발생을 인지한 뒤에 즉각적으로 현장에 인원을 투입해서 전기선 복구 작업에 우선 나섰고요.
네.
이후에 중앙검찰소를 통해서 종합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보안국과 보위부가 중앙검찰소의 지휘를 받아서 30여 명을 망라한 수사팀을 꾸려서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팀은 철도 전기선의 무게가 상당해서 자르고 옮기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고 시간도 꽤 소요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전기선이 잘린 주변에 화물차가 지나간 흔적과 누군가 작업한 흔적도 남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날 초에 발생한 사건이면 벌써 한 20여일 가까이 지난 건데요.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용의자를 검거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북한은 좀 이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전기선이 잘린 구간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서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소식통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팀의 시선은 해당 구간을 담당하는 함흥철도국 성원들에게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꾼들인 함흥철도국 당직 근무 성원 10명과 선로작업 보수대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범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현장 관리들에게 또 그 책임을 묻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함흥철도국 내부 검열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할 때는 철도국 일꾼들의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 철도 전기선 도난 행위는 일종의 반역죄로 치부가 되는 만큼 현지에서는 간부들에 대한 문책이 좀 있지 않을까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범인이 잡히지 못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담당 저기 직원들이나 이제 성원들한테 그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늘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너무 다 떠안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에 북한의 군 당국이 10월 10일이죠.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열병식 종합훈련 일정을 당초 5월 중순에서 오는 7월로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데일리 NK의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번 명령은 지난 12일 총참모부 작전훈련국에서 1일 명령문 형태로 각 군에 하달이 됐습니다. 이 보통 북한에서는 이런 대규모 열병식의 경우는요. 종합훈련을 4개월 전부터 미림 비행장에서 실시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시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의식한 결정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현재 지금 평양에 유동인원 유입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환이 아니겠냐 이런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참모부에서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림 비행장이 다소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요.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는 지금 상황에서 2만 3천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 유입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열병식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번 명령문에 따르면요. 전체 집결을 미루는 대신에 단위별로 열병 종대 훈련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가 함께 하달이 됐고요. 또 예비 참가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 평양 집결이 늦춰진 만큼 부대별 훈련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훈련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데
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힘들어하는 군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답답하겠어요. 그냥 다니기도 힘든데. 자, 어쨌든 종합훈련이 이렇게 미뤄졌지만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 준비가 각 단위별로 그래도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 열병식에 동원되는 군 관련 대학들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각 지역 군사대학과 정치대학에서는 오전 강의만 하고 오후에는 관련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도가 좀 늦더라도 열병식은 성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상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또 평양시 10만 명 군중 시위도 예정대로 8월 중순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평양시 각 기관, 동사무소, 인민반, 당, 여맹 등에서는 꽃다발, 의상 등 준비물을 자체로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화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소은 씨라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참 고운 한국의 여가수였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에서 변호사로 주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열혈 변호사이자 가수인 이소은 씨가 2002년에 발표했던 상큼한 노래입니다. 키친. 치킨 아니고 키친이고요. 이 노래 속의 주방은 가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알콩달콩 예쁜 주방이네요. 이소은의 키친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의 참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뉴스통의 더 깊은 뉴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은 기축통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아, 말 어려워요. 기축통화. 네. 지난주에 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금을 달러와 비교하면서 기축통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기축통화라는 것에 대해 또 자세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낯선 용어이긴 하지만 기축통화라는 금융용어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일단 단어만 들어도 좀 어렵고 특히 우리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좀 낯선 단어이실 것 같은데요. 이 기축통화 그 의미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뜻풀이부터 좀 해보죠.
네.
기축통화, 기, 터기, 기초, 토대 또는 근본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네.
기, 그리고 축, 굴대축. 굴대라는 게 이제 어떤 물건의 한 가운데 뚫린 구멍에 끼우는 긴 나무나 쇠막대를 의미하죠.
네.
굴대라고 하는데 굴대할 때 쓸 때 축이라고 합니다.
네.
기축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이 상황이 딱 꽂혀 있어서 근본이 된다, 토대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뒤에 통화, 화폐, 통화가 붙어 있으니까 기축통화는 그런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국제, 나라 사이에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바로 기축통화라고 하죠.
네, 어렵게만 들렸는데 또 풀어주시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 같아요. 현재 세계 금융거래나 국제간의 결제 기본이 되는 화폐가 달러이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달러가 지금 이 시대의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게 기축통화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서로 약속이에요.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예. 첫 번째 조건은 그 나라 통화가, 기축통화가
네.
교환성, 서로 이렇게 맞바꾼다는 거죠.
네.
이체성, 여기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에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매개가 되는 역할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이 돈의 가치에 안정성이 보장되고 국제적으로 아 이거는 인정받을 만해 하고 신뢰가
네.
두터워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이제 결제하는 통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수요도와 공급도가 높아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당국의 이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러한 요건들을 딱 갖추고 있기도 하죠.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쨌든 필요한데 이 조건들에 딱 들어맞는 돈, 현재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은 사실 건국된 지 몇백 년밖에 안 됐고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도 세계대전이니까 역사가 좀 짧은데요. 달러 이전의 기축통화는 어땠나요?
현재 같은 돈은 아니지만
네.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그 물물 교환 등을 통해서 돈의 역할을 하는 뭔가 서로 뭐 바꾸든지 사용하든지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귀금속,
예.
금,
네.
이렇게 이제 화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 금화가
예.
아프리카 밀림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그 통화, 그러니까 금화가
네.
아프리카 밀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축 통화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발행하는 화폐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중세시대에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네, 어제 방송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은화가 유럽, 중동,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의 프랑이라든지 두카트, 멕시코 은화 같은 것도 비슷하게 통용되게 했지만 주로 이제 강대국의 힘을 빌린 것이거나 그 화폐 자체가 귀금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치로 통용된 것이라고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전 세계를 전부 아우르는 기축통화라는 건 없었고 그냥 그때 강성했던 제국이나 강대국의 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축통화, 사실상 기축통화의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영국의 파운드화예요.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기축통화로 사용되어 왔고요. 대영 제국의 영광이죠.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또 미국보다는 영국이 강대국이었죠.
그럼요. 예예. 미국이 근본위제를 시행하고 1차 세계대전부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했고
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자리를 그 상실하고
네.
달러에게 자리를 넘겨준 거죠.
네, 자 미국의 근본위제 할 때 이 근본위제라는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1800년대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 정부 발표합니다.
네.
이제부터 종이로 만든 화폐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종이 몇 개 숫자 몇 개 쓰여 있는 거를 어떻게 돈으로 쓴단 말이야. 왜냐 그때 그 전까지 뭐 은화나 금화나 이렇게 네. 써왔거든요. 아니 난 아직 그 물건 팔 때 예전처럼 은화로 받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영국은 옛날부터 이제 은과 금으로 만든 주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이 조각에 불과 화폐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다시 발표합니다. 종이 화폐를 은행으로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폐에 대한 신뢰를 주고자 한 발표였는데요. 사람들이 이 종이 조각을 금으로 바꿔준다니까 처음에 믿지 않다가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갔던 사람들이 그만큼 금을 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지폐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폐 가지면 교환 비율에 맞춰서 거기에 금으로 바꿔줬고 화폐의 가치가 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러한 정책 이거를 네.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아, 이거군요. 금본위제가.
맞아요.
네.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식민지가 많았고 식민지로부터 걷어들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식민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금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근본위제가 폐기된 거죠.
네. 자, 그럼 근본위제 시대에는 각국의 환율 있잖아요. 이거
네.
역시 금을 기준으로 정해졌나요?
맞습니다. 근본위제에서는 금은 이제 지폐와 교환 가치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경제를 안정시키는 한편 국제 거래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영국이 금 1온수를 1파운드로 정하고 미국이 금 1온수를 2달러로 정하면은 영국의 1파운드하고 미국의 2달러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쉬워요. 산소예요.
네, 그러네요.
예, 이렇게 환율이 결정되게 된 겁니다. 지금 북한 환율 인민비가 달러에 비해서 비교해서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고요. 환율은 국제 수지를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근본위제가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네.
그러니까 국제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았던 20세기 초까지는
네.
이 근본위제는 매우 유용한 국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1929년부터 10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뭐 어떤
그러니까,
문제점이었을까요?
전쟁 후에
네.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하나죠. 이 통화량, 돈을 많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의 확대 정책이 필요해요.
네.
근데 금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아보니까 전체가 다 네. 대략 수영장 크기의 3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
네, 맞아요.
귀한 귀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금의 공급량으로 인해서 화폐를 충분히 늘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금본위제가 오히려 이렇게 금융이 막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빨리빨리 통화량을 공급해야 그렇죠.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미국과 영국 등 소위 그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후에야만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빠져나올 네.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미 지폐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안 믿었지만 안 믿었다가 금으로 바꿔주니까 믿게 됐죠.
맞아요. 네. 금본위제를 그래서 버릴 수 있었고 이런 나라들은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돈을 공급하고 네. 빌려줄 수가 있고 사람들은 그걸로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익을 창출해 다시 돈을 갚는 거죠. 네.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면서 요즘은 경제가 좀 힘들어지면 정부에서 네, 중앙은행에서 네. 돈을 찍어내죠.
찍어내죠.
네, 그래서 네.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금본위제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소멸된 건지 이제 확실하게 또 우리 평론가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예.
결국 지금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달러가 유일한 건가요? 뭐 유럽의 유로화나 최근에 뭐 중국의 위안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한때 네. 유로화가 등장하면서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보아서는 아직까지는 달러가 이 기축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에 필적할 만한 위력을 가진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차라리
네.
금본위제 시절의 금 정도.
네. 네.
아직까지는 다른 돈들은 달러와 대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달러 말고도 방금 말씀하셨던 유로화라든지 네. 유럽에서 네. 사용되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위안화, 일본에서 사용하는 엔화, 뭐 가끔은 프랑도 얘기하고 네. 프랑스 뭐 얘기하고 파운드화도 얘기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 나머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금본위제는 폐지됐지만 다 합쳐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냉전 시절에는
네.
이 달러의 지위를 노린 다른 화폐로 소련의 루블화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소련이 망했으니까
네.
소비에트가 망했으니까 현대에는 유로, 엔, 파운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어렵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유로화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유로화도 아직은 멀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영국이 네. 이제 유럽 연합에서 네. 탈퇴하면서
네.
소위 이걸 브렉시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예전에 유럽이 이제 똘똘 뭉치는
네.
거기에서 좀 느슨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의 힘도 같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로화는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달러 다음에 위치를 차지하긴 해요.
네.
예. 그리고 유로화 다음에는 엔화. 이게 국력의 크기, 뭐 그 나라의 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위안화는 어떤가요?
엔화를 따라가기도 아주 멀었다.
아, 정말요?
예.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덩치는 굉장히 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와 대적하기에는 아직 그 한계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자본시장이 개방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딱 쥐고 개방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네.
중국이나 그 몇몇 근처에서만 사용되지 기축통화로 인정받기는 전 세계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금융용어 기축통화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깊게 살펴봤습니다.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벌써 10년 전 드라마인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고요. 이 남장을 한 여성이 그 성균관 학생으로 들어간다 하는 좀 황당한 설정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물론 여자임이 밝혀지고 성균관의 진짜 유생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자, 그 드라마의 음악으로 쓰였던 노래인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활동했던 두 명의 가수 김재중, 김준수 씨가 함께 부릅니다. 찾았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을 함께 만나보나요?
네, 최근 대한민국의 문화재, 그러니까 국가예술, 문화, 역사 등이 깃들어 있는 유물 두 점이 그 경매장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경매장에 등장한 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지거나 빼앗길 위기에서 한 수집가가 굳게 지켜낸 것들인데요. 그 수집가가 간송 전흥필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국가 보물이 경매장에 등장해 팔릴 위기에 처했다니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특히 어렵게 그걸 모아왔던 간송 전영필 선생은 하늘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네.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어떤 인물인가요?
간송 선생은 한국의 교육가이자 문화재 수집가인데요. 1906년 서울 종로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간송 선생은 희문보통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스승이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민족주의자였던 고유동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일본 유학을 끝내고는 한국에 와서 서화와 골동품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1962년 사망하기 전까지 교육과 문화재 수집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영필 선생이 수집한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간송 선생이 수집한 문화재는 서화, 도자기, 불상, 역사서 등에 이르기까지 양과 범위가 방대하다고 합니다. 이 중 10여 점 이상이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네.
뭐 예컨대 국보 제70호인 그 훈민정 원본
원본이요?
네. 또 국보 제135호인 회원 신윤복 선생의 회원 전신첩 또 국보 제72호인 금동개미 명삼 전불 입상 등이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정말. 네.
특히 훈민정 원본인 해례본은 성산문, 박팽년 등 세종을 보필하며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한글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훈민정음 원본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런 훈민정음, 회원 전신첩 같은 이 모두 대한민국 역사가 깃든 소중한 문화재를 엄청나게 수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수집할 수 있었던 배경이 혹시 있었나요? 왠지 네. 좀 부유한 집안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력이 있어야겠죠.
네. 네.
일단 간송 선생의 집안은 당시 서울에서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네.
부친 전영기 선생은 당시 종로 일대 상권을 장악한 대부호였고 소유한 토지가 어마어마했다는데요. 그래서 간송 선생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데요. 그중 논만 800만 평이 넘었다고 하고요.
800만 평이요? 네. 네.
여기서 해마다 2만 석의 쌀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송 선생은 물려받은 재산 대부분을 문화재 수집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1942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수집했는데 당시 그 가격이 귀화집 10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인 네, 11,000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일본인 수상가 마에다 사이 이치로부터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을 2만 원에 구입했다고도 합니다.
네, 뭐 지금 2만 원이야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때는 네. 정말 뭐 기와집 10채라면 어마어마한 네, 20채 가격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개인의 힘으로 한국의 문화재들을 보호한 셈인데요. 하지만 사실 그 많은 보물들을 수집한 이유가 단순히 재력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간성 선생은 민족문화 전통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화 결정체인 미술품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재가 식민 통치와 전쟁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중요한 그 문화유산이 일본에 밀반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데요. 그는 당시 부자들, 특히 일본인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경매장에서 팔리는 유물들을 구입하기 위해 또 일본인 수집가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와집 10채라면은 네. 사실 돈이 있어도 저 같으면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제가 쓸 것 같거든요.
네, 제 가족이었으면 말렸을 네. 겁니다. 네. 네, 여담이지만 주위에서는 낡은 그림 하나에 기와집 몇 채, 또 도자기 하나에 기와집 몇십 채 가격을 주고 사는 간송 선생을 보고 물려받은 재산을 방탕하게 쓴다는 비방을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일제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수집하고 또 보존했기 때문에 그 오늘날 간송 선생님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미술관도 이 간송 선생에 의해 설립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38년에 설립된 간송 미술관인데요.
네.
현재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미술관 건립 이유는 문화재 또 고미술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우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초기 명칭은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오세창 선생이 지어준 보화각, 뜻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네,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60년대에 와서 후손들에 의해 간송박물관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요. 간송미술관에는 현재 국보 12점, 보물 8점을 포함해 유물 5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을 헌을 보호하고 후대 자긍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중 이 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일 열리는 K역전 경매에 보물 284호인 금동유대 입상과 285호인 금동보살 입상이 출품됩니다. 모두 간송 선생이 수집한 보물인데요. 경매 시작가는 각각 약 130만 달러입니다.
네.
두 보물 모두 간판급 뭐 소장품은 아니지만 문화재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간송 선생이 수집품이어서 주목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보물도 그렇게 모아두셨는데 경매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져요.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중적인 전시와 문화사업들을 병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문화계에서는 한국유산을 헌신적으로 지켜온 간송 선생의 수집품이 재정 문제로 팔린다는 것이 안타깝다. 또 개인이 소장하게 되면 해당 문화재를 국민이 함께 향유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병훈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그 서울시가 역사의 의미와 공공성이 높은 두 작품을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구매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네. 같아요. 어제 저희 세계예창 시간에도 세계 문화재 반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간송 선생님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거나 뭐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그런 보물들을 수집하지 않았다면 다 일제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네. 정말 간송 선생께는 감사한 일이고 지금 재정난으로 그런 보물들이 경매에 나온 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재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장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정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가끔은 정말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가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아 정말 내 취향 아닌 공연에 가자 그래서 가긴 갔는데 재미가 진짜 없을 때 너 도대체 여기 나보고 왜 오자고 한 거니? 친구한테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y did you drag me here? 여긴 왜 데리고 온 거니? 자, drag, D-R-A-G는 끌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너 왜 날 여기 끌고 왔니?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죠. 아주 가끔 억지로 어딘가 갔다가 살짝 짜증이 나면 잘 활용해 보세요. Why did you drag me here? So,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27일 수요일은 낮부터 흐려져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2도, 해산 6도, 강계 9도, 청진 10도, 사리원 함흥 원산 11도, 평양 신의주 개성 해주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3도, 해산 19도, 청진 20도, 신의주 강계 22도, 해주 23도, 평양 개성 사리원 24도, 함흥 원산 26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하락한 33.1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6% 하락한 1,7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4.34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이칠란드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이 관할 지역 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및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일반 명령은 지난 14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명령 이행에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표준 양식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에는 북한 혹은 북한에 기반을 둔 법인, 관련자와의 현행 사업 관계 유무와 과거 거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방금융감독청 대변인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 불이행 기관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의료진 수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만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모잠비크의 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모잠비크 정부가 파악한 북한 의료진은 97명입니다. 모잠비크는 2015년 이후로 북한 인력을 고용한 바 없다면서도 의정서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의료진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잠비크는 불법적으로 의료활동을 벌인 북한 의사 한 명에 대해 지난해 송환 명령을 내리고 병원은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북한의 7살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북한의 학생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한참 못 가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학교 언제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으면 아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이 나와야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잠깐 나오던데요. 집안에서 책가방만 만지작 하는 북한의 어린아이나 학교 가고 싶다고 울었다는 남한의 어린아이나 다 비슷한 것 같죠? 내일부터는 한국의 어린 저학년 학생들도 드디어 등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진 않을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날이 빨리 오기만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자, 이분도요, 노래 참 잘하는 한국의 남자 가수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에 잠시 귀 기울여 보시고요. 박효신의 숨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아, 요즘엔 마스크를 너무 써서 숨쉬기가 힘들 때가 좀 있죠. 이 노래로 대신 감성 심호흡도 깊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Oh,